몇 사람에 관하여. 내 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나쁜 사람으로 묘사했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동정을 보이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가야바는 종교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거의 주모자와 주동자의 책임을 맡은 셈이었다. 그의 장인인 안나스도 대제사장직을 지냈는데 가야바와 모의의 군중들을 충동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면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가 무죄임을 믿었고 석방해 주려고 애쓴 사람이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기자들이 빌라도를 옹호하는 입장을 택했음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마태는 빌라도의 과오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전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요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한 셈이다. 그리고 빌라도는 가야바가 더 질이 나쁜 손동자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야바는 구약 종교를 책임 맡은 성직자였고 빌라도는 로마에 파송을 받은 총독, 즉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배반자인 유다와 종교 지도자였던 가야바가 주동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 가야바와 추동자들을 오늘날의 종교적 직책에 건주어 본다면 누구였겠는가 함이 문제이다. 빌라도는 객관적으로 사리를 따질 위치에 있었으나 가야바는 선입관념에서 벗어날 힘조차 없었다. 빌라도는 처형을 결정짓는 과오는 범했으나 사건의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가야바는 그런 능력조차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긴 기독교의 역사가 가야바와 같은 과오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없었다면, 그리고 안나스나 가야바와 같은 종교계의 지도자가 전부였다면 유대교와 구약 종교는 파국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교권이 진실을 묻어버리며 교리가 진실을 은폐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빌라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교회가 계승해온 교리에서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로 기록되어 있다.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한 직접적인 역사적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빌라도의 위치가 예수라는 인물의 실제성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본다. 로마의 역사에서 빌라도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비교적 유능한 군인 출신의 통치자였다. 그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 그의 손녀딸인 글라우디아 프로클라와 결혼한 사실이나 말썽 많은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실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재판을 그르쳤다. 빌라도가 팔레스타인으로 처음 부임해 올 때 그를 뒷받침해 주었던 로마 황제가 바뀌고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 약해진 것을 안 빌라도는 로마에 대한 아첨과 정권 유지를 위해 노력은 했으나 그 결과로 무죄한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이른 것이다. 빌라도는 그 뒤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일어난 어떤 집단의 사건을 반로마적인 정치적 폭동으로 착각하고 무리들을 모두 학살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 때문에 로마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이 악화되자 로마는 그를 소환하여 변방인 게르마니아 지방으로 좌천시켜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권좌에서 밀려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자살한 것 같다고도 말한다. 어쨌든 빌라도는 역사적 재판을 그르쳤고 예수를 사형으로 몰아넣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의인의 피의 대가를 민족과 더불어 책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 또 색다른 한 사람의 기록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는 다름 아닌 빌라도의 부하로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 맡았던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다. 물론 그의 상관인 가이샤라에 머물고 있는 천부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머무는 전 로마 군대의 총책임자인 빌라도에 직속되어 있었으므로 이 백부장이 위치하실 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백부장은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시종 빌라도를 보좌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부터 예수의 운명까지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했다. 그는 로마의 군인답게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시켜 나갔다. 치안에 대한 문제는 사형 집행에 있어 빌라도의 의도를 유감없이 살려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하자없이 추진시켜 가는 도중에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예수가 적어도 로마법에 의해서는 죄인이 못 된다는 점이었다. 유대인들의 질투와 음모의 재물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다. 처형이 끝날 때까지 예수의 제자들도 잠잠했고 심지어는 친척이나 친지들까지도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백부장은 예수를 외롭고 무능한 예언자 정도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백부장은 예수의 최후의 장면들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싶었다. 어딘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면들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두고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사건들, 특히 낮부터 3시간 동안 일어난 이상한 자연 현상들, 삶의 종말과 죽음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예수의 모습과 교훈들은 백부장의 심금을 울렸다. 그것은 보통 사람은 물론 로마의 어떤 지도자들도 취할 수 없는 존엄하고 거룩한 것이었다. 백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앙심의 실체를 느낀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저 예수는 땅 위의 어떤 사람과도 다른 의인이며 거룩함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의 운명 직후 그는 솔직히 감탄했다.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실토한 것으로 기록했다. 마가와 마태는 똑같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백부장은 가야바의 편협한 선입관념이나 빌라도의 이해가 얽힌 정치성과 무관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객관적으로 대할 수 있었고 그것이 두 지도자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예수를 따르던 서민이나 소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대하는 현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이야기가 이 세 사람에게 미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그동안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으며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묻고 싶어진다. 가룟 유다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남아있다.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을 잡아 넘겨준 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을 빠져나와 그 귀취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첩보원들과의 연락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맡았던 일은 이미 끝났다. 아직 어둠이 깃든 새벽이었으므로 유다는 멀리서 예수를 미행했음에 틀림이 없다. 가야바가 내린 판결은 아직 사형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빌라도의 법정 소식까지 기다렸을 것 같다. 그러나 예수의 사형이 법적 절차를 밟아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제자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었고 갈릴리의 추종자들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민심의 동요도 엿보이지 않았고 폭동이나 혁명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은 조용하기만 했다. 범죄자는 자신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마태는 반역자 유다는 예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뉘우쳐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의 사형이 확정되었음을 안 유다는 엄습해오는 죄의식과 공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의 사형이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든 고소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유다 자신이 스스로를 생각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다. 그는 우선 은 30개에 대한 처리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준 것이다. 그러나 일은 이미 끝났고 그 돈의 소유주는 유다였을 뿐이었다. 예수를 넘겨주려 했을 때 그에게 반기던 대제사장도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대제사장은 퉁명스럽게 이제 와서 그 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대가 스스로 처리할 문제가 아닌가 라고 냉소 섞인 음성으로 쏘아붙였다. 대제사장의 말은 옳았다. 유다는 할 수 없이 그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말았다.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돈이었던 것이다. 유다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쏘다녀 보았다. 그렇다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드는 것도 아니었다. 땅 위에 자신만이 범죄자로 머물러야 하는 것 같았다. 갈 곳도 없었지만 누구를 찾아갈 처지도 못 되었다. 예수는 이미 사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자신을 본다면 자기는 몸숨길 곳 없는 배반자였다. 그렇다고 다시 제사장이나 로마 군인을 찾아가 호소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유다는 얼빠진 사람같이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외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두가 내일의 명절을 앞두고 행복을 자축하고 있는데 유다 혼자만 버림받은 죄인이 된 것이다. 자신의 모습과 처지가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다. 스승의 뜻대로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상념에 사로잡혔다. 그가 갈 곳은 없었다. 빌라도의 법정이 있는 곳으로는 발걸음을 옮기고 싶지 않았다. 예수를 잡아넘겨준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도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베다니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유다는 쫓기는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 서남쪽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예수와 관련이 전혀 없는 방향이었다. 누군가 그를 보았다면 흡사 아벨을 죽이고 숨을 곳을 찾아야 하는 가인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때 유다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죽어야겠다. 이 비참함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길밖에 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한참 달리던 유다는 길가 으슥한 곳에 있는 한 높은 나무를 발견했다. 목을 매달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번개같이 스쳐갔다. 그 착상에 이르자 유다는 오히려 침착해졌다. 스승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며 그것이 안식의 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그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잠시 동안 심한 고통이 스쳐갔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다. 아직도 금요일 이른 아침이었다. 사도행전에는 유다는 그 뒤 나무에서 떨어져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누구보다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사실은 알 수 없으나 유다의 시체는 나무에서 내려질 때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이 땅에 떨어졌을 것이다. 유월절을 앞두고 시신을 저주스럽게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제사장은 몇 사람과 상의한 끝에 성소에 버려진 은 30개를 모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 빚값에 해당하는 돈을 헌금궤에 넣을 수도 없거니와 누구도 그 돈을 가지려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피밭의 유래가 되었다는 기록이다. 마태는 이 사실을 스가랴의 묵시적인 예언과 일치된 것이라고 부언해 말하고 있다. 어둡고 비참한 역사의 기록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상상해보자. 만일 그날 낮이나 오후에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스승 예수를 찾아가 주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까? 라며 용서를 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폐쇄된 생각이 마침내 그를 자살의 길로 이끌어가 더 큰 죄악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베드로에게는 뉘우치의 눈물이었지만 유다에게는 눈을 감을 때까지 닫혀진 자아가 있었을 뿐이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절을 빠져나온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일생에 한 번밖에 체험하지 못한 통의 눈물을 흘렸다. 그도 유다와 같이 자신이 싫어졌을 정도로 저주스러웠다. 이렇게 주님이신 스승을 배반할 수가 있는가? 몸 숨길 곳을 찾을 길 없는 베드로는 한참 동안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다가 그래도 예수의 행적은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멀찍이 떨어져 빌라도의 법정을 바라보면서 좁은 골목을 배회했을 것이다. 베드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았다. 이제는 밝은 아침이 되었고 사람들의 내왕도 많아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고 피곤도 풀기 위해 아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을 것 같다. 그 집에 숨어 있으면서 스승에 관한 동정과 동료 제자들의 행방을 탐지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었다. 예수는 빌라도에 의해 사형이 결정되었지만 그의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결코 조용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의 군대와 대제사장의 사병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특히 예수의 제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풍문을 접했다. 가야바의 법정에 있을 때 어린 여종까지도 자기를 경계하던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다른 제자들이 잡히진 않았는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임에 틀림이 없었다. 베드로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다. 그러나 그 처형장에 베드로는 나타나지 못했다. 빌라도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처형장 일대를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틈에 끼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간복음은 전혀 그런 면을 암시해 주지 않는다. 오직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예수의 친척 여인들과 다른 여인들이 십자가 먼 거리에서 예수를 지켜보면서 슬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 미루어 빌라도의 군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사병들이 죽음을 슬퍼하는 여인들까지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더 대담해지는 법이다. 적어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례를 치르는 금요일에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일이 없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크게 환대했던 시대도 아니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던 예수가 고통을 짊어진 인간이었던 것 같이 예수의 제자들도 무지하고 나약한 인간들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인 다음 날 토요일에는 모든 여건이 달라졌다. 그날은 수많은 군중이 성전으로 몰려들었고 그날만은 누구도 어떤 사건을 일으킬 리도 없었으며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일은 없게 되어 있었다. 그 유월절에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온 예수의 친척과 십자가를 바라보던 여인들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도 알게 되었다. 예수의 무덤이 있는 곳도 물어보았다. 그러나 모든 일은 이미 끝난 뒤였다. 세상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었다. 베드로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예수를 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실이 죽을 때까지 독약과 같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이다.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지금의 심정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베드로는 죽고만 싶다고 솔직히 대답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월절이 지났다. 빌라도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가야바 일당은 평온을 다시 찾았다. 갈릴리 때부터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졌고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지켜보았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관심과 기대가 완전히 공허해졌음에 놀랐다. 다음 날에도 역사는 해가 뜨고 지는 대로 뜻없이 반복될 것이다.